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기업,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너와 너 후손에게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 이 땅을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로 준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은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다함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께 영원한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작 100년도 못 살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영원한 소유를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라는 동시에 충분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영원한 에너지가 없거든요. 에너지가 다하면 동작이 멈추는 겁니다. 에너지가 다하면 시계가 멈추잖아요. 갈아 끼워줘야 되잖아요. 인간의 에너지가 다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자존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충분자가 너희 뒤에서 백그라운드 되어주겠다. 네가 지금 너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 한 명 없어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이 되게 하기에 나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내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 참 감동적이죠.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히브리 말 그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아브라함은 자기 얼굴 위에 떨어졌다. 하나님을 뵙는 순간에 부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낮고 낮은 마음으로 부복할 때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계속 하나님이 그 낮고 낮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만큼 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다 흘러버린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정 속에 흘러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를 함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도처에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고 낮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심령 속에 채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바람 소리, 새 소리를 통해서도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는 낮고 낮은 마음이다. 9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그런즉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하는 이 접속사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영원히 존재하기에 자존자이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충분자인 내가 너희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으므로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나를 힘입어 지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내 삶 속에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자 충분자이신 그분이 내 뒤에서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즉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자력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홀로 도 닦아서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력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나 홀로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에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99세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소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말할 것도 없고 너 후손도 지키라. 너 후손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내 후손도 지키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후손도 너의 삶을 보고 내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되거라. 그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믿음의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가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99세가 되기까지 당시에 성공의 바로메타고 출세의 기준이 되는 자식 한 명 없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의 통로로 본보기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피부치에게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본으로 통로로 우리 자신을 그분을 힘입어 바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라, 내 언약을 지키라 명령하시는데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킬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지킬 가치가 없으면 지키지 않습니다. 일단 무엇이든 지킬 가치가 있어서 지킨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다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요즘 북한이 계속 연일 우리 남한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어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만약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그래서 전쟁이 터졌을 때 나가서 싸우겠는가? 응답자의 80%가 나가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는 50%도 안 됐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가서 국방의 의무 다하지 않습니까? 한국 동란 때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산화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킵니까? 미국을 위해서 지켰습니까? 일본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능력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러도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말씀이 되게끔 말씀으로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자반, 사명자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말을 무시하면 그분은 저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 버거워합니다.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자꾸 오해하거든요. 제가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통해서 몇 번 강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난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다고 생각하면 말씀이 짐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은총이죠. 선물이죠.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히브리 말은 단어의 전미어나 접두어가 인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어는 생략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주어를 기록할 때에는 주어를 강조할 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타, 너라고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1인칭을 안 쓰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지금 뒤에서 백그라운드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거라. 그게 네 인생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집합적으로 두리뭉술하게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나, 너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십니다. 제철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제철아, 너는 내 앞에서 내 언약을 쫓아 살거라. 내 언약의 기간은, 유효기간은 영원이다. 네가 살아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후손들의 삶 속에서도 그 언약은 영원히 결실된다. 나와 너.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인식하고 심화시켜가면서 내 신앙의 수준이 늘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나, 전능한 하나님이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고 너, 아브라함이, 너, 이 제철이가 그 영원한 언약을 받았다는 그 증표로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거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것 아닙니까? 요즘 용어로 포경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뒤에 가서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수동태지요. 네가 네 손으로 할례를 해라. 이게 아닙니다. 또 12절 마지막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전부 다 할례는 수동태로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도 아 내가 할례를 받아야지 자기 생식기 포피를 자기 손으로 잘라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받아야 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서로 할례를 행하여 주므로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서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시면서 그 할례에서 여자는 제외되는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두 몸으로 보시지 않고 한 몸으로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남자와 그 남자와 함께 사는 아내를 같이 한 몸으로 보시는 것이죠. 할례 받은 사람으로 보시는 것이죠.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유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돈 주고 산 종, 너희 집에 있는 이방인이라도 일단 너희 집에 있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므로 똑같은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므로 그 신앙의 표징을 똑같이 가져라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12장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낳을 때의 산독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부정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산독이 아이에게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산독이 다 재해지는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이해를 했죠. 또 두 번째 이해의 관점은 한 주간이 7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은 한 주간이 끝나고 새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피가 흐르면 피가 응고해야 되잖아요. 응고되지 않으면 피가 계속 흘러서 생명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피가 응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타민 K와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트롬빈이 남자가 태어나서 일평생 중에서 가장 왕성하게 나오는 날이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피가 가장 응고되기 쉬운 날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젊은 전문가한테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사실 맞냐? 좀 확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프로트롬빈은 혈액에 함유된 혈액 응고 인자의 하나로 이들 인자 중에서 가장 많으며 출혈을 멎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입니다. 출혈이 있으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트롬빈은 트롬빈으로 변합니다. 이 트롬빈이 혈액에 있는 피브리노겐 과로 섬유소, 피브리노겐 물에 녹지 않는 피브린으로 변화시켜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프로트롬빈은 간장에서 주로 형성되어 인체 내에서 끊임없이 응고 기전으로 소실됩니다. 간장에서 프로트롬빈을 형성하기 위하여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나쁘거나 비타민 K가 부족한 경우 프로트롬빈 형성에 지장을 받아 출혈성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맥밀란 박사의 None of these diseases 이걸 직역한다면 이 병들 그 어느 것도 이걸 좀 의역을 한다고 하면 이런 질병은 이제 없다. 인터넷에 이 책 제목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페이퍼를 쓰셨는데 그분은 이 책 이름을 이런 질병쯤이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맥밀란 박사의 None of these diseases라는 책에 의하면 가용성 프로트롬빈 농도가 태어난 지 1일째는 90%에서 80%로 감소하고 점차 감소하여 3일째에는 40%가 되고 다시 증가를 시작하여 6일째에는 90%, 7일째에는 100%, 8일째에는 110%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 성인과 같은 정상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프로트롬빈 수치가 남자 생애 중에 생후 8일째가 가장 높으므로 할례를 행하여야 한다면 생후 8일째가 가장 안전한 때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놀랍지요?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일째에 프로트롬빈이 정상 수치 100보다도 더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8일째에 할례를 행하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우리의 살, 몸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이 무지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 속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살아있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는 내 개인 몸에 언약의 표징을 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온 만민을 위한 것이고 신앙 공동체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임을 내 몸에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생식기인가? 가령 하나님께서 너 손등에 이 껍데기를 벗겨내라. 이 평생 흉터 남겠지요. 남자 생식기는 포피를 잘라내어도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표징이잖아요. 그 생명의 상징에 언약의 표징을 새겨넣는 겁니다. 포피를 벗겨낸다. 이건 뭐죠?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타고난 그 원죄, 그 죄와의 단절을 뜻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과 외형적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어떤 구별된 삶? 영원한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남자 생식기의 할례는 위생적으로 대단히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의 생식기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게 하신 것이죠.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반하였다, 이 파라르라고 하는 것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안 받겠어,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개의치 않아, 나 이거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할례야말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나의 교만의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먼저 임했음을 믿는 은혜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유태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자기 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신명기 10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외적 표징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향해 있습니다라는 외적 표징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인 조건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손으로 행하는 할례는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할례죠.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어 여러분들도 몸에 칼질을 하는 할례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여러분들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곧 이어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례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로마서도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도 그랬지만 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세례다. 할례가 그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피를 베어낼 때 옛사람을 버려내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삶을 향한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밥티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밥티소라고 하는 것은 물에 푹 잠긴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설교하실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단강에서 소위 말하는 침내 물에 푹 잠기는 세례를 줬거든요. 물에 내가 잠겨서 머리끝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호흡을 끊어야 합니다. 숨을 멈춰야 돼. 내가 물에 푹 잠기는 순간에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다시 나오면 새롭게 숨을 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례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데 구약 레위기에서 부정한 사람의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할 때 다 물로 씻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가 눈처럼 깨끗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 정결케 된 그 외적 표징으로 물 세례를 주어서 우리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외적 증표이듯이 세례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증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가 났는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물로 8명이 구원받았다. 여러분,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 여덟 식구는 방주 안에 들어있으니까 비가 오면 올수록 방주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갑니다. 물이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었지만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 식구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가리켜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상반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바로 노아 시대에 그 홍수, 그 물이야말로 구원받은 노아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세례의 표징이었다. 여기에는 이미 세례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오늘 입교 세례하는 분들도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충분자이시자 전능자이신 분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에 영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주님의 구원과 언약의 말씀을 믿는 외적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외적 증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외적 할례를 자랑하다가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만에 빠지는 우를 범했듯이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하고 호적만 하고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왜 결혼식을 치릅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부가 되는 예식을 치름으로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외적 세례의식을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백그라운드로 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자이신 동시에 충분자이시기 때문입니다.